지나서 이제 대학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초등교육 6년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사람들이 못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밥끼니 연명하는 게 눈앞의 현실인 거예요. 이트가 GNP가 $1,500랍니다. 근데 저는 이트의 GNP를 결코 신뢰하지 않아요.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혹시 가져오신 어떤 자료 책자나 그런데 연도수가 적혀 있다거나 어떤 수치 통계 숫자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제가 말하는 수치와 비교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왜 GNP 1,500불을 신뢰하지 않느냐면 이집트 인구가 8천만이에요. 근데 이 8천만이란 인구 가운데서 못 사는 사람들이 거의 50%입니다. 근데 이 못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못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하루 한 끼를 어떻게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아침을 먹을 수 있을까?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나라 50%들의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은 불과 1%입니다. 1%. 전체 국민의 1%. 그리고 나서 중산층이 없어요. 통계 수치상 나온 1,500불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가난해요. 그만큼 전체 인구의 50%가 이제 극빈자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이 나라가 가난합니다. 농촌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거에만 하루 한 끼 먹는 거에 이제 급급한 거예요. 특히 농촌 지역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농촌 지역에서는 자녀들을 어떤 하나의 소유물로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이 나라가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요. 거기다가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 강하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여성들이 날 경우, 여자, 자녀, 여자들이 날 경우 집안에서 빨리 결혼시켜서 분가시키는 것이 어떤 가정 경제에 입 하나라도 더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죠? 조기 결혼. 근데 이 조기 결혼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조기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조기 결혼하면 뭐 한 19, 20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14살, 5살, 6살 되면 결혼시켜버려요. 지금도 농촌 지역에 가면. 그러면 그게 뭐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 여자들이 14, 15세에 돼서 못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회적인 가정에서 차별을 받고 결혼도 일찍 해서 애를 빨리 낳잖아요. 그게 뭐 인구 증가의 사이클이 너무 커요. 보통 한 25년, 30년 정도 되면서 인구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러면은 사회에서도 어떤 그 증가하는 인구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공공위생시설을 지어서 그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사회적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이집트란 나라에서는 너무나 인구 증가의 사이클이 커요. 혹시 한 5년 정도 되면 애가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 애가 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회가 가뜩이나 지금도 이 교육 학생들이 학교에 갈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막 2부제 수업하고 그래요. 어떤 심한 데는 3부제까지 합니다. 초등교육 교육이.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갑자기 아직까지도 인구 증가의 사이클이 크고 거기다가 대가족을 선호하면서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의 꼬리를 계속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까 그 자녀 있죠. 여자가. 그 여자 집이 없거나 아주 못 사는 아이들. 그런 불일 겁니다. 이집트에 계신 시대. 예? 임신 중절이요? 그거 이게 법적으로 임신 중절이 안 돼요. 하지만 낙태나 이런 것들을 실수로 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여자들한테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권에 있는 나라들이 여성들한테는 아직까지 차별이 심한 나라예요. 뭐 이제 코란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몇몇 구절을 보면은 우선은 코란에서는 여성들을 그 왜 우리 성경책에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코란에서는 그 여성을 그렇게 동등하게 진흙을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었답니다. 갈비뼈를 빼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이슬람 법 자체는 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하는 종교다. 그래서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들은 여성들을 차별하는 차별하고 어떤 소유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을 오히려 존중해주고 보호하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원래 마호메트 교가 이 어떤 무슬림, 이슬람이 생겼을 때 히잡을 쓰게 된 배경이 바로 그 마호메트 그 주변의 여인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보호를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 2000년에 주민등록증을 주내만에 하는 이런 것들 현실적인 면에서 이스 여성들이 처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결코 동등한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의 소유물로서 약간은 차별을 받고 있는 나라가 요 이집트 같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할례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할례가 뭔지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게 아직도 7세에서 한 10세 정도 되잖아. 여성이 태어나서 그러면 여성의 할례를 하는 나라예요. 이게 1996년에 11살 된 이집트 여성이 할례를 하다가 출혈을 하도 심하게 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때 보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례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면허든 면허를 받은 시술자든 하여튼 할례는 법적으로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시행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집트가 아직도 이 중동권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요. 바람직한 결혼입니다. 적당한 나이가 됐을 때 보통 20살, 21살, 22, 23 요 정도 되면은 적당한 발레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자 같은 경우가 생각하기를 내가 낯선 사람과 모르는 낯선 나이 든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때의 여성들의 생각입니다. 왜? 같이 살면은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동권에서는 여자는 가정경제를 책임지지만 남성은 바로 돈을 벌어오는 바깥의 경제를 책임지는 게 의무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어떤 상점이나 이런 데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여자들 옷을 판다든가 뭐 그런 데 가면 다 여자잖아요. 특히 남자 옷을 파는 데도 여자가 많잖아요. 식당 같은데. 근데 이집트는 다 남자가 거의. 간혹가다 여자가 한두 명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경제를 남자가 책임지니까 여자가 혼자 살면은 능력이 없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냥 얼굴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 나이든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할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할례의 목적이 정숙한 여자로 키워서 부모가 여자의 부모가 그래요. 딸이 나면은 이 우리 딸이 다른 어떤 속된 마음을 정욕을 품지 않고 잘 커서 적당한 반려자를 만나서 좋은 반려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례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법으로 그 어떤 할례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것만 갖고도 약간 그 현실이 그 이 어떤 여성들이 처한 어떤 사회적인 현실이 조금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트에서는 이제 그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일부 좀 잘 사는 집안에 그런 어떤 자녀들, 여성들 같은 경우 교육을 받고 그러면 많이 괴화돼서 또 그런 집안은 또 이제 부모들도 많이 이제 의식이 깨어 있어서 또 그런 데서 자라고 있는 그 여성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여성들은 그런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신 거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은 참 여기 이스라엘 나라 흑막하죠. 우선 집도 이렇게 보세요. 하지 모래빛입니다. 모래빛이에요. 그 집들 이렇게 보면 좀 특이한 거 하나 발견 못 하셨습니까? 비어있는 집들 많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안 살고 이제 집 나간 거죠.
네, 여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예?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그 시간이 많습니다. 오늘 말고도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오면요. 또 룩소도 가야 되고 또 이제 한 3일 정도 시간이 더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이제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집트는 국가는 아니에요. 이집트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화제입니다. 민주공화국이에요. Republic of Egypt. 이집트 공화국이에요. 근데 왜 사회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졌냐면 1952년 이제 그때까지 이집트는 왕정제였습니다. 1805년 특히 무하마드 알리라는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권투 선수. 아, 다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하죠? 무하마드 알리가 1805년에 태어났어요. 1805년에 무하마드 알리가 저쪽 그 이제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집트가 저쪽 오스만 투르크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그 오스만 투르크에서 오스만 터키에서 이집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낸 군대의 사령관이 무하마드 알리였어요. 근데 이 알리가 독립을 하면서 무하마드 알리 왕조를 만들어요. 그게 1952년까지 자기 자식들을 대대로 이어갑니다. 거의 150년 가까이. 근데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나세르라는 인물이에요. 이 나세르가 자유장교단이라는 어떤 자의친의 그 단체가 있었어요. 비밀 별사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혁명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954년 이집트를 공화제 국가로 만들어요. 그런데 나세르를 이어서 사다트 무바라크로 오면서 이집트가 정책 노선이 약간 그 저쪽 공산권과 친하게 지내요. 특히 소련과 북한과.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냉전이었잖아요. 뭐 아니면 또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어떤 정치 논리를 갖고 그런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중도 노선을 걷고 있었어요. 양다리를. 그래서 미국은 그런 이집트의 어떤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가고 멀어져만 가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집트라는 나라는 소련이나 어떤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과 친해져 가면서 혈맹 관계를 맺기까지 이르러가요. 그러면서 특히 사다트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 경제 개혁을 그런 경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볼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집트라는 나라를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인 줄 많이 착각을 하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사다트가 1981년 암살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바락이라는 그 당시 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권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대통령